이사야서 24장 7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어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설교 제목이 같았어요. 이 땅의 상태라고 하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했는데 지난주에는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심판 때에 이 땅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난주는 전체적인 모습, 일반적인 모습으로 그 상태를 표현했다고 한다면 그 대표적인 단어가 쇠잔하며라고 했던 단어 여러분 기억하시죠? 쇠잔하다라는 말을 많이 안 쓰니까 시든다라고 하는 말로도 바꿔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7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이 땅의 상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2절까지는 모두 6개의 구절이 되어 있는데 3절, 3절씩 나눠서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7절에서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는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성읍이 파괴된다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읍이 파괴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거를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멈춘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멈춘다라고 되어 있는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기쁨과 즐거움이 멈춘다라고 했을까? 이 멈춘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기쁨이 없다 이런 뜻으로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No more joy and gladness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첫 번째 이 7절에서는 뭐를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기쁨의 출처가 파괴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7절의 끝에 있는 말씀에 보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부분에는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다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얻는 기쁨이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하는 기쁨은 세상의 쾌락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쾌락을 설명을 하는데 다른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올라가서 주식이 올라가서 기뻐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포도즙 그리고 포도나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조금 있다가 보면 뭐 독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이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출처가 리소스가 뭔가 하면 그리고 소스가 뭔가 하면은 술이에요. 술 때문에 쾌락을 누리고 있는 건데 그런 것이 destroyed, 파괴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술을 마시는데 술을 마시는 사람이 술이 떨어지면 저는 잘 몰라요. 그 기분이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는데 술 떨어지면은 야 이거 술 떨어졌다 술 갖고 와라 나중에 술 안 갖고 오면 뭐 승질도 내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술 떨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옆에 마켓에 가서 금방 사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다 말라버리고 쇠잔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새 포도즙이 슬퍼해요. 그 말은 지금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주로 인하여서 술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 저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다시 열리면 그 포도를 따가지고 으깨서 포도즙을 만들고 포도즙이 발효가 되면 술이 되고 그거를 바라보면서 먹지도 않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았는데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 그게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그 새 포도즙이 슬퍼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기는 나도 포도즙이 많이 나오지 않는 모습 혹은 아예 열매가 맺히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엎친 데 덮쳤다고 포도나무 자체가 쇠잔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쇠잔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시든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를 바라보면서 내년 가을에는 내년 봄에는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겠지라고 하는 희망이 없어져 가는 거죠. 그것이 파괴되어져 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슬픈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이 모습은 4절에서 6절까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대로 슬퍼하다, 쇠잔하다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주 잘 표현을 합니다.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그 다음에는요.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그러면서 농부는 부끄러워해라. 그 다음에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왜냐하면 밭에 소나 소산이 없어졌고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이러니까 다 시들어가니까 포도원을 가지고 경영하는 사람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포도가 열리고 그 포도에서 술을 만드니까 기쁨을 얻는 출처잖아요. 소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파괴된다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심판날에. 심판날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는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에 술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술이 더 이상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탄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8절은 그 모습을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은 기쁨의 출처가 그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소고치는 8절입니다.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타는 기쁨이 그쳤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 지금 피고 계시죠? 8절은 그쳤다, 끊어졌다, 그쳤다라고 하는 세 개의 동사예요. 세 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짤막짤막한 그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게 만약에 제가 이사야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치며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졌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여러분 저 지금 따라오고 있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8절 성경을 보세요. 그 성경을 저는 이렇게 읽을게요. 제가 잘못 읽을게요.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며 수금타는 기쁨이 그치며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졌도다. 이렇게 해도 문맥상 전혀 이상이 없어요. 의미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사야는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그리고 맨 뒤에다가 수금 타는 기쁨이 그치고 그리고 중간에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그쳤다라고 했을까? 졸다가 써서? 아니에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조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앞에 구도를 좀 만들었어요. 앞에 그림을 보여주세요. 앞에 보면 소고치는 기쁨.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고치는 기쁨이 그쳤고 그리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다.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탄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상황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잔치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거예요. 잔치집에 음악 소리가 있고 악기 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악기 소리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끝나는 소리를 앞뒤로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앙에는 그 소고와 그러니까 악기 소리로 기뻐하고 있고 술 마시면서 기뻐하고 있었던 즐거워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소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즉 악기 소리가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졌는 그 상황 속에 즐거워하면서 흥청망청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기쁨 소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주 쉽게 예를 들게요. 춘향전, 우리 한국의 춘향전 생각해 보십시오. 춘향전에 나오고 있는 아주 유명한 악한 사람의 악당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변사또라고 이야기하죠. 변사또가 그 관청 마루에서 그 관원에서 거기서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있어요. 술이 넘쳐나고 있고 악기 소리가 있고 그리고 옆에는 여자들이 있고 그냥 흥청망청 놀고 있는데 그 소리가 언제 끊어집니까? 아멘. 아멘호사 출도요 할 때 소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술뿐만 아니라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흥청망청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소리가 단번에 끄쳐지게 되는데 그게 언젠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때에 완벽하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 절망이에요. 절망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다시 펴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에서는 기쁨의 출처가 파괴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8절에 와서는 그 기쁨의 출처가 그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9절에서는 포인트가 뭔가 하면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예요. 아예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7절과 8절을 먼저 보시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7절에서 그 기쁨의 출처가 아니까 그러니까 7절에서는 그 탄식하고 끝나게 파괴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8절에서는 기쁨의 출처가 멈추게 되고 그치게 된다고 그랬죠. 그것을 9절에서 절정으로 이야기를 해요. 클라이맥스가 9절이에요. 그 9절에 두 가지가 다 담겨져 있어요. 앞에 이렇게 자막을 만들었어요. 7절에서는 포도주의 쇠잔함이 있고 8절에서는 노래와 기쁨이 사라지는데 9절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요. 아예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가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면서 살려고 작정을 한다면 세상이 주고 있는 이 쾌락은 얼마나 짜릿짜릿하고 기쁠까요? 술에 빠져서 살 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둘째로는 술이 술을 먹고 그러나 맨 마지막에 가서는 술이 사람을 먹고 인사불성되게 만들고 도박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조금 따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다가 중간에는 따고 잃고 따고 잃고 반복을 하면서 그냥 희락에 올라가고 있어요. 희락의 레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마약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중독 현상을 이루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쾌락은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결국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이 되면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다. 독주가 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도 어떤 방법으로도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읍을 놓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성읍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읍이 약탈을 당한 성읍이에요. 약탈을 당한 성읍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왜 약탈을 당하는 성읍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우리가 이미 이사야서 앞에 부분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인해서 그냥 많이 망가져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그러나 결국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는 못해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시켜요. 어쨌든 이 남쪽의 유다라고 하는 땅은 그냥 훑고 지나갔거든요. 완전히 황파해가 만들었거든요. 그 약탈당했던 성읍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아수르에 인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것, 그 결과적인 것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허물어지고 다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 좀 이렇게 무너졌구나. 담벼락이 무너지고 뭐 벽이 무너지고 좀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허물어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언제 제일 먼저 나오는가 하면 구약성경에 창세기 1장 2절에서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며. 그렇죠? 땅이 혼돈하다고 했을 때 그 혼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똑같이 허물어지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혼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더 편해요. 이 혼돈이라는 말은 그 한글 번역이 조금은 어색해요.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Without form, 형체가 없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형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예 없었죠. 그래서 땅이 혼돈하다, 형체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단어를 이사야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성읍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형체도 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완벽한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세울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완벽한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집이 닫혀서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이 집이 닫혀서 들어가지도 못한다. 아니, 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 라스베가스에서 사는 분들 LA로 가끔씩 왔다 갔다 차를 타고 하실 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LA로 가는 방향으로 15분을 타고 가다 보면 바스토를 만나기 전에 고스트타운을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과거에 물놀이 동산이 있었어요. 물놀이 동산이 있으면서 거기 큰 워터탱크 같은 것이 서 있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광고를 하고 있는가 하면 코카콜라 광고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지금 거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황폐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 프리웨이를 중심으로 어렵지 않게 또 볼 수 있는 황폐한 모습이 있죠. 집들. 허물어져 가고 있는 집들, 완전히 폐허인데 고쳐서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는 집들. 여러분 거기 가서 사실래요? 거저드릴게. 절대로 안 가잖아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집들이 서너 집들이 있는데 아주 외진 곳에 서너 집이 있는데 모두가 다 그래요. 근데 밤에 여러분 혼자 가서 사실 수 있으세요? 못 가요. 그러면 싸늘해지잖아요. 소름까지 끼치잖아요. 집이 닫혔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싸늘한 모습이에요. 도저히 소망이 없는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모습, 즉 심판이 다가올 때의 모습이 그와 같을 것이다. 이 세상이 그와 같이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그때가 되면 성읍에는 기쁨이 소멸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에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11절은요 아주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11절에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하고는 전혀 달라요.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무슨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가 하면 cry out, 부르짖다, 그러니까 명사로 나와요. 외침, 부르짖음, 그러면서 그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성읍이 다 황폐해지고 형체도 없이 다 날아가고 있고 집이라고는 있는 것 같은데 가고 싶지도 않은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의 부르짖음은 마치 술을 먹다가 술이 떨어져서 술 좀 더 먹고 싶어요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밥을 먹다가 더 배가 고픈데 더 먹고 싶은데 빵을 더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모습이에요.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누구한테 살려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러면 다행이게요.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읍이 있었던 자리가 황폐해져서 돌아다니고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울부짖을 수밖에 없고 기쁨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를 절규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세주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에 자막을 주세요. 세주문 성경에서 거리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절규하며 모두 저물도록 즐거워하더니 그 땅에서 기쁨이 사라졌도다.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먹고 마시고 지들 좋아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가고 있더니 그날이 되니까 기쁨이 사라졌다. 아무런 아무런 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2절에 단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손실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소망 없는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손실. 성읍이 파괴되고 성문이 황무하게 되었다. 아니 성읍이 파괴되었다까지는 알겠는데 이해는 하겠는데 왜 이사야가 성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이 성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때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성문이라고 하는 위치가 대단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 성문에서 사람들을 재판하기도 하고 억울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장소가 성문이에요. 그래서 성문이 파괴되었다 황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성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지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모습을 놓고 보면 여러분 앞에 아예 도표를 보고 이야기를 합시다. 앞부분은 10절에서 12절까지의 앞부분은 성읍 안에는 황무함이 있고요. 뒷부분에는 뭘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성문이 파괴되어졌대요. 그러면 성을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읍 안에서는 황무하게 됐고 성문이 있는 곳은 성문은 들어가는 입구니까 성문은 파괴가 되었어요. 그러면 안에서 밖에서 다 파괴된 거죠. 그럼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절망이에요. 절망의 상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주 그냥 absolute hopeless. 아예 절대적인 절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에는 완벽하게 절망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절망의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 우리들 또한 심판의 대상자였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심을 하실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에이 설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은 하신다 할지라도 그렇게 뭐 싹 쓸어버리시겠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그때가 되면 노아 때에는 물로서 쓸어버렸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불로서 소멸시키겠다고 그랬어요. 완벽하게 다 태워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절망이에요. 본래 저와 여러분들도 진노의 자식이었고 저와 여러분들도 망할 수밖에 없었고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결론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다음 주에 이제 시작 부분에서 이야기할 부분이 있는데 13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자막 주세요. 13절.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갖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다음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라. 남은 것을 주어 가신대요. 그 남은 게 누구예요?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그 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하나님께서 아 너 똑똑하니까 내가 데리고 갈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허락해 주셨던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에 천국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건져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불로써 흩으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 불의 심판을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신 줄 아십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잘못 들으면 나중에 우리 목사님 이단인가 봐 그러실 거예요. 잘 들으세요. 졸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제가 이미라고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제 도전이에요. 그런데 왜 세상 쾌락을 따라가십니까? 그런데 왜 세상을 즐거워하십니까? 그런데 왜 세상에서 힘들다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받는 어려움, 세상에서 받는 괴로움, 세상에서 우리가 황당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잃지 아니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금 당장 어떤 모습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곧장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이에요. 맞지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래봬도. 그러므로 담대하게 사십시오. 세상의 쾌락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거는 완전히 잘라버리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세상에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칭찬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불로서 심판하시고 멸망이 되어지고 다 싹 쓸어간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그 믿음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 위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쾌락을 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